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감히 몇 마디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받고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목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나 이제 지금은 나이가 돼서 할아버지가 됐지만은 지나온 젊은 시절들을 생각할 때에 너는 이렇게 이 성경 교훈대로 했느냐 자문하면은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매우 미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렇게 자인하고 자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목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 제가 젊었을 때 누가 이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든지 아니면은 제가 정신이 좀 들어서 자세히 그것을 깨달았다면 좀 더 달라졌을지도 모를 터인데, 그렇게 변명을 해봅니다. 효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인간관계의 6가지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오늘 교독문에서 읽었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는 사회에서 비교적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지만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인이 되는 것을 다 좋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불효하는 자녀는 사회에서도 반항적이고 무질서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이죠.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런 말 우리가 무슨 흔히 하는데, 그렇죠? 집에서 잘해야 밖에서도 잘하는 거죠. 밖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잘못하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집에서 잘하는 사람도 밖에서 잘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집에서부터 잘해야지 집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잘할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그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이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자녀들아, 지금 뭐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자녀들아 하면 부모 공경할 부모가 벌써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마 절반 이상은 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는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주 안에서, 제가 윤리책에도 썼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은 효도의 근거와 범위를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선 효도의 근거를 보입니다. 그 중요한 점입니다. 효도의 근거,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권위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다. 제5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인간에 해주신 10가지의 계명, 생활규칙과도 같은 계명의 5번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를 명하셨습니다. 실상 인간의 도덕의 근거는, 도덕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이 효도 계명뿐 아니라 모든 인간 도덕 일반의 근거가, 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혹 자녀들이 그렇게 묻는지는 모르는데 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왜 사람이 남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동물은 막 죽이는데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운데 내가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빵 해서 죽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면 왜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예뻐서 내가 같이 자고 싶은데요? 내가 좋은 데로 사는데 뭐 저기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 뭐가 그 잘못이에요?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요즘은 뭐 제 7계명은 다 깨져버렸죠, 사람들이. 이거 자기네끼리 좋다는데 무슨 누가 챙겨내냐고. 이제는 무슨 법이야? 간통법도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래요.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간통을 해도 죄가 안 된답니다. 민사소송만 하지 형사소송은 이제는 죄로 할 수가 없다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경에 그런 욕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비평하기를 이 나라가 이건 망하는 나라다. 그게 되면 간음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이 망하는 나라지 바로 된 나라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도덕성이 다 떨어져서 그냥 다 좋으면은 뭐 선을 넘어가도 아무 가책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음란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질문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돼. 결혼하지 않고서는 뽀뽀하거나 그렇게 잠자거나 그러는 거 아니야. 좋다고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죄라고 그래서 그 지으면 죄야. 죄 지으면 망하는 거야. 죄 지으면 복을 받지 못해. 그렇게 근거란 말이죠. 왜 남의 거 훔치면 안 돼요? 내가 없는데 좀 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좀 훔치면 안 돼요? 훔쳐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면 좋겠는데요. 안 돼. 너 거 남의 거도 구분도 못해. 그건 네 거 아니야. 남의 거야 그거는. 너는 네 것만 가지지 남의 거 손대지 마. 노타치 손대지 마. 예? 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한테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유리하면 거짓말 좀 하면서 살아야지. 요령 있게 살아야죠. 요새 아마 초등학교 가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다 된다고 그 대답할 것 같아요. 요새는 도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요령 있게 살아야 돼. 뭐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래야지. 그걸 갖다 고지식하게 진실을 말한다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서 아마 그런 풍조가 많지 않은가 싶은 걱정이 되는 시대인데 도덕을 가르쳐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안 된다 그것을. 왜?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돼. 하나님이 그 죄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돼. 탐욕을 품지 말아야 돼. 왜 탐심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다.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니까 안 된다고 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나요? 아이고 예배가 힘든데 내가 오늘 테레비 보고 놀고 싶고 게임이나 하고 싶은데 우리 예배당에 와서도 애들이 요새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찍찍찍 하고 있어요. 다 허탄한 예배당에 나와서까지도 그러니 천국 가기는 틀린 거죠.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천국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천국에 붙여주겠는가요? 좋아해도 붙여줄까 말까 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바로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 한 분이 참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근겁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죄라고 그랬어요. 그 헛된 것이고 마귀가 경배를 받는 것이다. 조상신이 받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영은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상 차려온다고 거기 와서 위로를 받거나 제사상 먹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웃음에서를 했지만은, 아이고, 조상신이 제사상을 먹는다고 진짜 생각한다면 1년에 몇 번 해갖고 되겠는가, 배가 고파서. 예, 삼기 잘 좀 해드리지. 예, 그 조상신이 그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1년에 명절에 몇 번씩 해가지고 되겠는가. 매번마다 잘 해드려야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조상의 영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갔었는데 그것에 상다리 부러지게 뭐 온 달의 규칙을 짜라서 뭐 잘 제사상을 차려봐야 거기 오시지도 않는 그분을 거기 마귀가 너희 잘한다. 헛된 것을 섬기고 잘한다. 마귀가 영광을 받는 그 일을 그 왜 하는가 그래서 하지 말라. 그건 하면 복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복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화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거라 그 말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뭐 있는지 모릅니다. 아예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깊이 생각하면 도덕의 근거가 없어요. 도덕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칸트라는 철학자는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겁을 내서 도덕 때문에 양심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계셔야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또 무서운 얘기죠. 예? 하나님이 머리로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도덕이 무너질까 봐 도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 그런다고 막 하나님이 있고 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게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은 효도의 범위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명 안에서 부모를 순종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순종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 말이죠. 부모가 명령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고 다 물론 대체로 듣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명령을 혹 하신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 섬기지 마, 성경책 보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나만 섬겨라, 그런다면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다 귀하신 부모님이지만은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님보다 더 높잖아요. 나도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만 나와 부모님이 함께 섬겨야 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부모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거스리면서 땅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부모님과 충돌할 때도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충돌할 때도 있겠어요. 또 자녀들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부모의 서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모르는 자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 순종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다. 주 안에서. 자, 오늘 또 말씀은 효도의 방식을 보입니다. 효도의 근거와 범위뿐 아니라 효도의 방식을 보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 공경이 뭡니까? 공경. 공경은 좀 높이고 존중하고 그런 것 뜻이죠. 그런 뜻이 공경이죠. 누구를 공경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막 대하고 소홀히 경홀히 여기고 그거 아니죠. 그건 공경이 아니죠. 공경과 반대말이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 효도의 방식을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이든지, 우리는 이미 다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 보통 우리가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잖아요. 두려움이라는 말인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에게도 경외라는 말을 성경이 썼습니다. 그러니 공경하고 높이고 어떤 때는 좀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친구나 그런 데는 좀 두려움을 좀 안 갖죠. 친구에게 치기 장난도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럴 관계지만은 좀 상대가 좀 높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죠. 친하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했다가도 아유 신뢰가 될까 봐 좀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좀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친근하긴 하지만은 어떤 이제 요새 신시대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씨름도 하고 뭐 친구처럼 놀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또 공경하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자녀들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고 해서 뭐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경홀히가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부모한테 함부로 말도 하고 말하면 말 듣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부모를 멸시하고 말로 표현되죠. 사람의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까 마음으로 그를 공경하고 높이면은 말도 조심하게 하겠죠. 그런데 말이 벌써 툭툭 나온다는 말은 그 마음에 그 사람 별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경홀히 여기면 저주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너는 저주를 받아라. 망해라는 거죠. 망해라. 누가 어떤 사람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부모를 때리는 자도 있어요. 부모를 치는 자. 좀 더 이제 나이가 크면은 치기도 하겠죠. 이제 애들이 뭐 다 크면은 벌써 이제 요새는 고등학교만 돼도 청년들처럼 다 키도 크고 덩치들도 좀 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야단을 치려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손 딱 잡으면은 아이고 이게 이러다가 치겠다 잘못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이제 나이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이에요. 그건 뭐 징역 몇 년, 15년, 징역 20년 어림도 없어요. 반드시 사형 죽여버리라. 그만큼 엄하게 말했어요. 부모 공경을 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구타하려고 치는 자.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 욕을 하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저주를 퍼붓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만일 저주하는 말을 들었으면 확인하고 가서 사형시켜 죽여버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로 돼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서두에 가정에서 잘못되면 사회가 잘못됩니다. 사회에서 벌써 이것이 불효가 하다면은 그 사회가 멸망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도덕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 도덕이 세워져야 되고 가정에서 불효하는 자는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악한 행하는 자들을 단속해야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회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남을 유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자들이 생기는 사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느냐고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를 하나님이 이런 법으로 엄하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죽이라. 또 레위기 20장 19절에도 말했고 또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라. 우리 자녀들이 미련한 자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지혜자가 돼야지. 누구 지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구절들을 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을 좀 건너뛰어 가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 보면 무서운 그런 저주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예? 세상에 성경이 좋은 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서운 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말했는데 아마 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눈이 좀 그런가 보죠. 눈이 이렇게 좀 어떻게 어떤 눈인지 나는 흉내는 못 내겠지만은 눈이 아이고 저 눈이 좀 독하다 저렇게 눈이 좀 인자하게 순종하고 순한 착한 눈이 아니라 눈이 아주 그냥 무서워서 자꾸 부모를 째려본다든가 좀 아주 멸시해보는 그런 눈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를 예, 새가 예, 까마귀나 이런 독수리 같은 새 무섭잖아요. 그런 새들이 날라와서 아이고 오늘은 제 눈이나 좀 먹자 얼마나 눈이 맛있게 보이는지 샥 내려와서 눈을 탁 예, 쪼은다고. 아이고 무서운 저주의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아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자녀들이 부모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멸시하면 그 눈을 가지고 눈을 부모 짜려보면서 이렇게 막 부모한테 대들고 하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밖에 나가다가 새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오늘은 배가 고픈데 저까지 눈이나 좀 먹자 그러고 눈을 딱 쪼아 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의 방법이라고 가르쳤고 또 오늘 본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겠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라, 들으라. 잠언 1장 8절에, 잠언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무서운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실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얼마나 딱하면 자기 아들을 고소 고발하겠습니까? 예? 부모가 한마디 말해도 듣지 않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들, 재판관입니다. 그 당시 재판관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하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나쁜 아들이 있나 저런 아들은 우리 성읍에 놔두면 우리 성이 부패된다 이 사회가 부패되고 부도도 가게 된다 돌을 다 하나씩 들어가지고 돌로 다 쳐서 죽여버리라 무서운 얘기죠. 이런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또 방탕한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 그게 부모가 직접 데리고 나왔으니까 확실하겠죠. 부모가 자기 아들을 오직하면 데리고 나왔겠어. 이 아들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 우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 성을 다 버린다. 그래서 데리고 나서 죽여버리라. 그는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하면 그것은 자식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데에 자녀들이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을까 공경하지 않는 것도 부모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가 말과 행실에 흠이 없이 잘하면 자녀가 감히 그렇게 못하겠죠. 또 어릴 때부터 교육도 잘 시키고 하면 하겠지만은 교육도 잘 못 시키고 또 부모가 말과 행실에 잘못이 많으면 자녀들이 볼 때 공경이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 성경이 안만 그래도 나는 도무지 존경심이 안 가고 저 참 우리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들 같아 그렇게 마음이 들면 공경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모가 부모도 사람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잘못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에는 그걸 빨리 고쳐야 되고 또 자녀들 앞에서라도 그걸 인정해요. 괜히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 자녀들은 다 알거든요. 어린아이도 옳고 그런 건 다 알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는 안 그런 척, 꽤 아주 선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부모 자녀들에게는 그게 역반응이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해요. 자녀들 앞에서 나도 늘 부족이 많고 또 이번에도 이러려는 저러면 좀 부족했는데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가 바로 잘하자. 나도 사람이고 엄마 아빠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나도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니까 나도 노력할 테니 너희도 좀 잘하자.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아, 부모도 진실하구나, 솔직하구나. 사람이 다 부모도 부족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다 오히려 배우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도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런 점도 있어요. 부부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빠가 뭘 잘못할 때에 아빠의 잘못을 애들 앞에서 아이고 너희 아빠 뭐 저 모양이냐 하고 이렇게 아빠를 망신을 주거나 아빠를 비난을 하면은 그 얘기를 애들이 자꾸 들으면은 아이고 우리 아빠는 저렇게 부족한 자로구나 자기도 덩달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면은 애들은 그걸 덩달아 배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구박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거랑 내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지 몰라 그렇게 구박을 해보면 자녀들은 아유 우리 엄마는 형편없는 사람이로구나 자기도 덩달아서 구박합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혹 상대가 잘못했을 때라도 자녀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녀 앞에서 은밀히 서로 둘이 있을 때 왜 그건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안 그러는 게 좋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충고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든지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른들이 좀 조심하고 어른들부터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자녀들이 공경하겠죠. 또 부모들이 엄마 아빠도 서로서로에 대해서 좀 상대를 존중해 줘야 그래야 자녀들이 존중하게 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공경을 하고 순종하고 또 성경은 부모에게 보답을 하라 그런 말씀도 있죠. 여기 앞에 기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기쁘게 하는 게 뭔가요? 그 일종의 보답이죠. 왜 기쁘게 합니까? 부모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사실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은혜를 준 인간으로 보면은 제일 많이 준 것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은 모든 거 다 줬잖아요. 우리를 배에 몇 달 동안 엄마는 뵙고 또 아기를 가져서 그 고생을 하고 무거운 몸으로 배부른 몸으로 몇 달을 지내고 그 출산할 때 그 세상에서 여자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라는 정말 그런 출산의 고통을 했고 그 피덩이 같은 것을 씻어서 그거를 아기라고 품고 젖을 빨리면서 매일 쉬도 때도 없이 쉬 싸는 거 옛날 지금은 뭐 그래도 펜퍼라는 거 그게 돈 비싸지만 그런 게 있지만 옛날은 다 기저귀 물빨래 해가지고 그거 수없이 갈아끼면서 똥 사면 똥 닦아주고 씨 싸면 씨 닦아주고 갈아주고 하면서 키우고 애 위에서 매일 수고해서 빨래하고 밥해서 먹이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키운 것이 애들 아닙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애들이 크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큰 줄로 착각하지 않고 아 이게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어. 아빠들은 나가서 또 자식 처자를 먹여 살리느라고 그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게 다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 갚아주는 게 사람이지 은혜를 받고도 갚을 줄 모르는 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 부모가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뭐 기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자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나중에 커서 벌을면 몰라도 그러나 기쁘게는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그것이 작은 보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큰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엄마를 기쁘게 해보고 아빠를 기쁘게 해보려고 예, 엄마 아빠가 힘든 것 같으면 여기서 좀 여기 팔도 주물러 드리고, 예, 기분이 좀 상하면 가벼워서 예, 방글방글 웃기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애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엄마 아빠를 그래도 감사하는데 그걸 할 표현은 없으니까 기쁘게 하느라고 애들에게 재롱을 비구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쪽에 작은 보답이란 말이죠. 애기들이 그와 같이 부모가, 예, 부모에게 보답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효도의 그러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의 많은 말씀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아비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자는 어미에게 고통이 된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인 자들 이미 이제는 저처럼 부모님이 다 안 계신 분들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들은 기쁘시게 하십시오. 부모가 마음에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부모를 위한다는 말도 하지 말아요. 부모를 위하는 것은 부모가 기쁘게 하는 게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자기는 부모를 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안 좋아요. 부모가 기쁘게 하는, 뭐가 기쁘신가? 부모 기쁘신 대로, 부모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예. 또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이 혹은 손자들도 얘기했어요. 자녀나 손자들도 부모를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하고 보답하는 효를 행하는 그것을 성경은 교훈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작은 그것이 보답이 별로 되지는 않겠지만, 예?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돈이 들어도 얼마나 들었고, 예?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마음을 썼겠습니까? 예? 나이든 분들의 지금은 세대가 그래도 어디 뭐 직장 좋은데 얻으면 척척 가서 월급이라도 나오는 시대지만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그런 것이 여의치 못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운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되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답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가족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악한 자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가족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그러니까 괜히 믿는다고 말할 거 없어요. 정말 참 믿는 자라면 가정에서부터 효도부터 실천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방법 얘기해서 효도의 방법,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답하라. 보답이라는 말 속에 기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갔지만은 하나 더 마무리하고 마치십시다. 효도의 복, 여기에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약속을 하나 첨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5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좀 더 보충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 되고, 둘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은 진짜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포함하는 좋은 말입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몸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은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몸에도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에도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굴러가고 그것도 좋지 않아요. 예,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돈도 잘 벌기를 원합니다. 예, 또 사회적인 평안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예, 저는 6.25 전쟁 이듬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951년생. 예. 그러면은 지금 제 나이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전쟁 때에 태어날 때에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은 피난민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예. 전쟁 이후에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이만하면 어려웠지만 우리 어릴 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그러나 이만큼 평안하게 지냈어요. 다음 세대가 문제. 앞으로 50년, 100년이 문제. 앞으로 50년에 과연 이 한반도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 이제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있다면 6.25와 비교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처참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효도다. 효도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자녀들이 효도할 때에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세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전쟁을 줘서 치고 싶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공경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내가 이게 칠 수가 없다 그러고 치지 못하고 막으실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누가 손을 들다가도 안 돼 하지마 그 건드리지 마 거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로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고 보답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고 그렇게 함으로 현세에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장수의 복을 말씀하여 사오니 참으로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가운데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이러한 복을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